에베소서 4장 26,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설교 제목은 분노의 감정과 나의 선택. 이 본문을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화 내더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분노하는 가운데 해가 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고 말 것입니다. NLT 영어 성경을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노가 당신을 지배하게 함으로써 죄짓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해가 지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분노는 마귀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원문 헬라어는 화를 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분노의 감정은 나쁜 것 아닙니까? 근데 원문은 화를 내어라. 그러나 그렇게 되죠. 분노의 감정은 먼저 하나님의 속성인 그분의 감정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8절 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충돌하지 않습니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처럼 노여움은 하나의 감정입니다. 이사야 5장 25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이것을 잘못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구약에 하나님은 분노를 쉽게 하시지만 신약에 예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고 사람은 분노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노여운 분노는 동일하게 기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세계는 하나님의 감정세계를 반영하여 있습니다. 시편 119편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건드려져서 그게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배교에 대한 거룩한 분노예요. 그것은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아주 극단적인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이 다 가기 전에 분노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과 다툰 뒤에 예화 가운데 목사님이 나오면 전부 다 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과 다툰 뒤에 저녁이 되자 여보 해가 지고 있어. 이거는 에베소서 4장 26절 이것을 잘 아는 목사님급 정도의 멘트입니다. 여보 해가 지고 있어. 화해하자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분노에 직면했던 성경적인 인물 세 사람을 제가 추적할 것이고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마귀, 27절에 마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이상 현상이 특이한 현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적해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분노를 잘못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에 직면했던 세 명의 성경 인물. 첫 번째는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은 그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자 분노한 가운데 동생을 죽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많이 이것을 두고 논쟁을 합니다. 그가 예물을 잘못 드렸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물 종류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곡식의 소산 대신에 양을 드렸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예물 규정을 해 주십니다. 거기는 양도 있고 곡식도 있습니다. 예물이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예물 먼저 사람이고 그 다음 예물을 취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물을 드린 추를 향하는 가인의 마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 힌트가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가인은 죄의 가운데 있었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던지듯이 드렸어요. 근데 자기 동생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자기 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고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열납되지 않았죠. 근데 동생이 하나님께 열납되는 것이 보입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 비교 대상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분노의 발전입니다. 대부분은 이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크게 분노하게 합니다. 분노를 내가 분석하게 될 때 그 근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비교에서 출발한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되면은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잘못으로 예물이 거절되었는데 동생의 예물이 열납이 되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성찰하는 대신 그 잘못이 마치 동생에게 있는 것처럼 동생을 제거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습니다. 그랬을 때 민수기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불평 원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 아론의 지도력에 고마워하는 것과는 아주 정반대의 대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까지 참고 참았던 감정이 격해집니다. 속으로 이것들이 하는 그러한 감정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들이 느끼는 이 감정을 동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7, 8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지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지금 너희를 대적하는 이들을 물 먹이도록 하라. 물 먹인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처방해 줍니다. 10절에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백성들의 말과 주님의 처방과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이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섭섭함과 이들에 대한 원망하는 감정, 이 분노의 형태인데요. 이것이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지금 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노한 가운데 마치 자신이 물을 공급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대체하여 무언가 말을 합니다. 자신의 지도력을 따라주지 않은 백성에 대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의 분노는 자녀들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그 프로그램, 그 시간대, 다루심, 그것을 부모들이 실상을 잘 몰라서 조바심 가운데 잘못된 기대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분노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맡았다가 장성하면 날아가도록 맡아서 기르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내 시간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존중해주지 아니할 때 내가 부은 사랑과 애정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거부되는 것 같아서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똑같은 형국이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면서 들고 있는 지팡이로 두 번 크게 내려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아마 이 장면에서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말을 해서 물을 내리치어다라고 명령하면 쏟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내리쳤는데 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이 모세에 대해서 12절에 이 사건이 있고 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2절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노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다른 존재들과 다른 차원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지도자에게는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일하심을 반영하는, 제대로 반영하는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 미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신 그 영적 권세를 사용할 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이 도구가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모세 아론 경우처럼 이러한 결국 열매를 또 거두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사무엘 하 13장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과 성경에는 한 명의 딸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만 표현된 가족 구성이 이러니까 드델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맏 아들의 이름은 암논입니다. 암놈이 아닙니다. 암논,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그때 당시에 그 습속을 따라서 장자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컸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마아가라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맏아들 암논은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고요. 그러니까 첫째와 셋째가 배달은 아버지는 다윗인데 배달은 형제이지요.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에게 동일하게 마아가를 통해서 낳은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다말입니다. 첫 번째 암논이 셋째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계교를 써서 나중에 강간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13장 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친오빠 압살롬이 분노하는 것 정당한 감정일까요? 아, 그럼요.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분노의 감정 정당해요. 그것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을 네가 심판자, 재판관이 되라고까지 하지 않으십니다. 분노의 감정은 정당해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이 심판자, 재판관 노릇까지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이 분노를 보존합니다. 2년 뒤에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던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국이 도망을 가서 3년간 응거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2년간 아버지 다윗을 구역하는 업무를 꾸밉니다. 그리고 반역을 도모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압살롬이란 사람의 7년간의 인생을 보면은요, 여동생의 그 좋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죽기까지 그 7년 동안은 한순간도 평강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자신에게 일어난 재앙적인 사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처리하시도록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개입한 그 결과로 만약에 그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그 주님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 맡겼더라면 그는 분명하게요 암논이 이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둘째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나오는데 아마 무슨 하자가 있었던지 셋째인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을 이은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4장 27절 다시 와 주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틈이라는 말은 place 또는 territory를 뜻하는 topos라는 헬라어입니다. 틈, 뭐 틈새 이런 것인데 어떤 영역을 자리를 내주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자리를 내주는 것인가? 분을 낸 가운데 죄로 발전시키면.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아, 자리 내주는 것은 나의 선택이구나. 안 내줄 수도 있구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것을 죄로 연결시키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 말이에요. 마귀는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영역을 제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내 삶의 전 영역을 제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가? 침투할 입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해서 분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데 거기까지는 그의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향, 약점을 보고서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가 여기 이 지점에서 폭발하더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인지 아니면은 재정적인 문제인지 신체 컨디션이든지 이렇게 몰아가면은 저는 여지없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 그래서 그 틈을 발견하면 세계를 박아놓고요. 틈을 좀 더 벌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견고한 진을 쌓은 다음에 그 사람 전체 영토를 야금야금 넓혀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 개인은 영혼의 에너지, 그 기력이 빠져나가고요.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신자이면서도 그 사람은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때 나타난 증상,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분노의 감정이 일으키는 이상현상이 하나 있는데 화난 감정을 내가 곱씹고 곱씹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못 보도록 강력하게 뭔가가 역사한다.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괜찮았던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면 좋은 점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결혼을 했을까요, 우리는?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 목사님 저는 강제 결혼 당했어 있습니까? 상대방에 이끌려서 매력이 있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잘 먹는 거, 너무 잘 먹어서 보기 좋아요. 결혼해서 몇 번 싸우고 나면 잘 또 먹는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상하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생물들이 보이죠. 이상하게 분노하게 되면은 희한하게도 이상한 현미경처럼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분노하게 되면. 이것이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여기에 사로잡히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하루를 넘기게 되면 내 영혼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염려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분노의 감정 세계에 사로잡히면은요. 이렇게 되면 마귀가 입장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때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분노를 잘못 처리하는 방식 세 가지. 첫 번째는 분노를 가두어 두거나 간직하는 경우예요.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분노를 간직했습니다. 원한의 마음을 간직한 채 분노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압살롬처럼 어떤 음모를 꾸미고 참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는 것보다 분노하고 있으면서도 밖에 표출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교묘한데 영적으로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분노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표정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팽창되는 것처럼 처리하지 아니한 분노는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깊이 파묻어 놓은 화학 폐기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 그 독소가 조금씩 스며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분노를 억제하면요, 영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건강치 않게 됩니다. 이게 좌절감으로 발전하고 이 좌절감이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면 그 원래의 우리는 분노인데 함부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방치했더니 좌절감이 쌓이고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을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를 방출하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욕하고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해도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시편 142편 1, 2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크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걸 표시해 두십시오. 시편 142편 1, 2절 제일 앞에 표제가 갈로에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캠핑 갔을까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생존을 위해서 그곳에 피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한 인격체가 있었고 그를 피해서 부당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 시를 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곳에 피해 있어야 됩니까?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의 앞에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to his face, 그의 얼굴에 대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voice라는 그 영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입 밖으로 쏟아놓습니다. 나는 내 모든 걱정거리를 그분께 조목조목 아랩니다. 분노를 가둬놓는 대신 조목조목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영성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거예요. 분노를 가둬놓거나 간직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신체 이상이 생겨요. 두 번째, 분노를 이제 가둬놓는 것의 정반대로 폭발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아, 그런데 전 뒤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근데 분노를 폭발시키면, 희한하게도 우리 그 신체 메커니즘이 밥 먹는 것이 곤란해집니다. 분노를 터뜨리면요, 소화기관이 정지돼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분노하는 순간에는요, 이게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간에 비축된 당이 바로 방출되고 피가 심장과 중추신경과 근육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오오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죠.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해롭고 파괴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자신에게 돌이키기 힘든 상황을 초래합니다. 내가 분노를 폭발시키면요. 폭발시킨 그 분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 표정, 말투, 어조, 그때 했던 그 컨텐츠 내용들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바뀌어서 그것이 30, 40년 뒤에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 분노를 원한과 정으로 자라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지금은 60대가 된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30년 전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어려워지자 동업자가 돈을 갖고 잠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도망간 사람이 교회 안수집사였어요. 친척인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는 절대 돈을 가지고 튈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친척이요, 6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교회 이야기 나오면 썸풀이가 남았어요. 증오하고 분노해요. 똑같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썸풀이, 즉 말해서 원한의 감정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죽이는 독인데 그것을 내가 마시면서 상대방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선풀이래요. 내가 그것을 계속 보존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당연히 벌받을 인생을 살고 있고 근데 실제로는 추구하는 것은 나인데 분노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정오로 발전하고 죄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가지 보통 사람들이 행합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해악을 행합니다. 분노가 정오로 발전된 경우에요. 그 상대방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멀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남아서 쉽게 술과 마약 같은 것에 손을 대요. 분노가 중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고 이 원망의 감정이 썬풀이가 자라도록 허용하면은요, 희한하게도 자기에게 해악 끼치는 것을 쉽게 선택해요. 그리고 때로는 머리를 이렇게 벽에 박는다든지 자해하는 것도 쉽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무절제하게 쓰는 것도 가만 보면은 분노라는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도덕적 행동, 다시 말해서 금주 금연했던 것도요, 이 분노가 찾아오면 다시 시작, 담배를 다시 피우고 술을 다시 마시게 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분노가 지속되면은 선한 결심들은 거의 다 없애버립니다. 분노가 찾아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개선을 해야지, 이런 관계적인 노력을 해야지, 그 전부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할 만한 것을 합니다. 그것이 나를 분노하게 한 대상이 만약에 부모라고 생각해봐요. 부모가 고통스러워할 것, 몸에 팔에 칼을 긋습니다. 그 수업을 깜짝 놀라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보복을 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분노한 딸은요, 쉽게 몸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아주 낮아집니다. 분노를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저는 네 개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메시지 맺겠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들어가면 일단은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한 무책임한 행동들, 실망시키고 섭섭하게 만들고 부당한 뭔가가 전부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책임한 행위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했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내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또 이런 사람에게 얼마나 책임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나.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뭔가가 행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는 관계 가운데 살거든요. 누군가의 아빠이고 누군가의 형제이고 누군가의 동료이고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데미지를 입혔는데 나는 불성실함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내 불성실함이 얼마나 많이 내 부모에 의해서 긍휼함 가운데 내가 용납되었지.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보십시오. 상대방 지금 분노를 일으킨 그 대상은요. 엄청나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내 마음보다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바로 대입시켜 보십시오. 두 번째, 화를 분노를 일으킨 그 대상을 찾아가서 화났다고 말하십시오. 올해 들어서 제가 처음 찾아가서 화났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올해는 처음 화났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대부분 이 접근은 정말 지혜롭게 선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방어적이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라고 하기보다도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분노하게 한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성숙 때문에 직접 고백하면 파장이 커질 것 같으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가십시오. 이 압살롬이 암논이라는 그 형에게 가서 그 분노를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을 때 틀림없이 안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다윗이나 나단 선지자에게 갔으면 그의 생애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분노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복된 선택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세 번째, 보복의 생각을 단념하기로 미리 결심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다. 나는 선을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지켜야 될 수칙, 철학, 이것을 정리해 놓을 때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 상황이 전개되면은요, 감정 처리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 분명하게 내 마음이 어지러워졌어요. 그랬을 때 좀 더 쉽고 선한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주께 정직하게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분노라는 그 감정으로 진입하기 전에는요, 일단 마귀가 이 분노의 감정이 조금 성숙하기를 기다려서 내 삶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100%요? 100%요. 마귀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지렛대가 있는데 분노의 감정은 그가 선호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가 발전하면은요, 말할 수 없는 상태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들어오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부추기고 말을 해요. 계속. 그래서 말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주님께 가져오지 아니하면은 이상한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보이듯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내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면 안 돼요. 잠자리에 들면 안 돼요.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주님 앞에 아니면 그 대상에게 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화해를 시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 분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가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비교였어요. 내 잘못인데 저에게 비교 대상이 나에게 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없애고자 하는 분노하게 되면요 여기 있는 그 대상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 엄청 강해요. 같은 해 아래 존재한다는 것이요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공간과는 다른 공간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도 들고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함께 걷는 것을 연습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한 자기 모습도 떠오르고요. 모세처럼 분노의 정체가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났구나.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만족하는데 저 사람이, 저 아이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감정이 폭발한 것이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분노의 정체가 파괴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학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싫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려고 하는 어떤 작은 그 목소리에 반응하여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하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가 지금 이 선을 넘게 되면은 죄의 길로 들어서겠구나 하는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요, 내가 갈등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자그마한 주님하고 부르는 이 작은 부르짖음은요, 내가 큰 믿음을 발동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고 계좌시만한 믿음으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아,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아주 미세하게 내 마음문을 열었을 때 그 주님이 쑥 들어오셔서 이걸 꽉 장악해버리는 영적 승리로 이끌 때가 있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진정 강력한 사람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이것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주님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면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을 초청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환영되어진 만큼 내가 강해지고 그분의 자원이 나의 자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